성경 32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32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같이 봅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되죠. 우리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전략을 세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작전, 이 전략, 이 계책은요, 전략을 말합니다.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알지 못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을 해옵니다. 또 환경을 통하여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이 발생하도록 만듭니다. 교회 가지 않도록 하는 합당한 핑계거리를 이것저것 만들어주죠.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은 우리가 다른 때보다도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자녀의 말대꾸 하나가 갑자기 화를 솟구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꾹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강력하게 이 사탄이 역사하는 때가 주일 아침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사탄이 제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화를 낼 수 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제일 약점 그것을 치고 들어옵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때로는 전면적으로 도전을 해올 때도 있지만 숨어서 가정을 헐어버리는 여우처럼 아주 교활하게 우리들에게 몰래 들어오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 속성상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거대한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은 그제서야 내가 죄악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은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을 진행을 해 나가다가 정신 차려보면은 그러면은 그 악한 일을 지금 벌려놓고 판이 이미 다 끝나는 상태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러한 악한 사탄의 전략을 눈치를 채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전쟁 가운데 있다가 오셨을 겁니다.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나오셨죠. 그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끊임없이 반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죠. 여호수아 장군도 가나안 점령하기 전에 전략 수립을 위해서 정탐꾼 두 명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1절 말씀 하반절 중간 정도에 보면은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이쪽 편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보내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하필 누구 집에 들어갔냐면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의 직업을 성경에서는요 기생이라고 그랬죠. 또 다른 성경에는 여관집 주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포르네라고 그럽니다. 포르네 즉 창녀를 말합니다. 창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필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간 곳이 창녀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만남이 우연이 되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우연히 들어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는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만나게 하십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죠?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갑자기 노모모 가수가 생각이 나죠. 네, 하나님 말씀에도 절대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남쪽 예루살렘에 있다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남쪽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북쪽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는 길이 세 군데가 있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왕의 대로가 있고 그리고 한 중간에 그 나라의 한 중앙에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 강변을 따라가 있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세 군데밖에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길 세 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요 한 가운데 길로 따라가는 것이 제일로 빠르고 좋습니다.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지름길로 가지 않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멀리 돌아서 가는 길이죠. 왜 그렇게 하냐면은 지름길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동네는요, 아시리아 민족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에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피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결혼을 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하는 이 뭔가 섞여져 있는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요 보수적인 사람들이어서 피가 섞인 사마리아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족이었지만은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친구를 가지는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을 쌓고 살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갈릴리 지방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실 때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되겠다. 거기 보면 영어로 must, 내가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마지못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정오가 되었는데요. 그 정오는 사람들이 너무 이 태양이 뜨거워서 활동을 못합니다. 낮잠을 자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 뜨겁고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그들을 주저앉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를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만 펄쩍 앉아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곳에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바로 그 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이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물 항아리를 이고 그곳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 여인은 깜짝 놀랐죠. 안 그래도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뒤에서 그 시간에 나왔는데 한 남자가 있는데 갑자기 자신에게 물을 달라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여인은 남편을 다섯 명이나 갈아치운 여자입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패배자 인생입니다. 이 여인만 만나면 남자들이 다 죽든지 어디로 가든지 헤어지든지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따가운 눈총을 받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는 여인이죠. 무엇보다도 인생의 갈증, 그 갈증 때문에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목이 말라서 괴로워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여인에게 전파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는 예수님 때문에 그는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막 뛰어들어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죠. 제자들의 눈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은 아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비참하게 인생의 갈증에 목이 말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사마리아로 직접 걸어서 나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는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요, 우연히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딱 그 여인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서 가셨던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집이 있습니까? 그 많은 집들이 있는데 하필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가족을 책임지고 있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가족을 책임지고 있던 이 슬픈 운명을 가진 그 여인의 집에 왜 하필 들어갔겠습니까?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구원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두 명의 정탐꾼들로 하여금 창녀 라합의 집으로 인도를 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은요, 우연히 내가 이 친구를 만나서 잡혀가지고 교회에 끌려왔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이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그 우리 성도의 눈에 여러분들이 보이게 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로 오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만난 것입니다. 이제 라합은요, 정탐꾼을 맞이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하나님의 정탐꾼들이요, 그 땅을 정탐하기 시작을 할 때 어둠의 권세 잡은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정탐꾼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일하기 시작을 하면 사탄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중단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어서 내 집을 숨은 스파이를 끌어내라. 그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사탄도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인은요,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가슴이 새 가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세상에 대해서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요, 이 마음은 새 가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심장은 사자의 심장처럼 아주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하나 때문이라도 우리는 좀 큰 소리를 쳐도 괜찮습니다. 주눅이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 강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시대는요, 참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명함을 내밀기가 힘듭니다. 저는 조금 전에 들어오다가 명함을 받았는데요. 근데 나는 목사입니다라는 명함을 내밀기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새가슴이 될 뻔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새가족이 오는데요, 주차하기 위해서 삥삥 돌다가 마음이 상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왔다가 마음이 상해서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이 초청 주일 아닙니까? 새가족이 오는데요, 주차할 곳이 없으면은 또 새가족을 태워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으면은 또 그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의논을 해서 교회 앞에 있는 마당은 다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마당에는 새가족과 연관된 분들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오는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미끈하게 차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입고 막내둥이 손을 잡고 이 성경책을 손에 딱 들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 설교 원고를 들고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 뭐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목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니까요, 사람들이 나와 있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저를 쳐다봅니다. 이렇게 제가 갑자기 가슴이 쫄았습니다. 이분들이 목사를 처음 보나 보다. 그러고 보니까 주일날 성경책을 손에 들고 이렇게 머리를 깔끔하게 하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길을 걸어오는 목사의 모습을 사람들이 언제 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 우리 동네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목사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 늘 차를 타고 오죠. 성경책은요 교회에서만 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데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쭉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렇구나. 목사와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 길을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목사는 믿을만한 사람이다. 목사는 선한 사람이다. 목사는 오래오래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줄어들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땅을 걸으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도 목사를 보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안전하다. 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좀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요 목사가 성경책 들고 가면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만 지금은 목사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목례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도 목사님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들어보아도 뭐 화가 날 정도로 우리 목사 지도층에 있는 목사님들이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세월을 간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도대체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기독교를 욕을 먹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가을 쪽으로 오신 분들에게 고개 숙여서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들이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 땅을 밟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인이요. 그들이 내게로 분명히 오기는 왔었는데 성문을 닫을 때쯤에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따라가 보십시오.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요. 지붕 위에 3대 밑에다가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놓았죠. 만약에 이 기생을 라합이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새 가슴이 되어가지고 저기 지붕에 숨어있는데요 이렇게 했더라면요 그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기생 라합이 여기서 거짓말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한 것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시간이 날 때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은 이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 정탐꾼 두 명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대하게 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함께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 적이 전혀 없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이 기생 라합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겠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기가 막힌 말을 이 여인이 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다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인도를 해왔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앞에 딱 와가지고 정탐꾼 12명을 보내어가지고 정탐을 한번 해보니까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주민들은 키가 3m 정도 되는 거인들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었죠.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창을 보니까 도무지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벽은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도무지 점령을 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들 중에 10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도무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끌고 왔냐고 막 그러면서 불신의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못해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무려 40년간 방황을 했는데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은 확신에 찬 어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 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40년 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죠.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너희가 요단 서쪽에는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두 왕들을 전멸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라합은 소문을 통해서 저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노예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를 해내셔가지고 그리고 이 땅을 저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탐꾼들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의 표정은요, 정작 당사자인 자기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해가지고 40년간을 돌고 돌아서 결국 겨우겨우 여기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은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생한테서 그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 간이 쫄아가지고 죽을 것 같았다. 그 말씀입니다. 정탐꾼들은 분명히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40년 전에 그냥 믿고 들어왔더라면 그냥 들어오기만 해도 되었을 텐데 믿지 못해서 우리가 40년을 허비했구나. 40년. 여러분, 불신앙은요, 믿음을 가지 않고 사는 그 인생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요, 허비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낭비한 인생입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낭비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김도향 가수 알죠? 김도향 가수,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김도향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그런 노래가 있죠. 이런 세월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가수가 이 노래를 왜 불렀는지 아세요? 그동안에 가수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마음껏 먹고 쓰고 놀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바보처럼 살았는지,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 그 인생 40년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낭비했다라는 겁니다. 허무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 두 정탐꾼들은요, 정작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다 줄 것을 가난에 있는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그걸 믿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믿지 못하고 가난에 들어오지 못하고 40년간을 빙빙 돌았었죠. 그런데 4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비단 기생 라합뿐이었겠습니까? 가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담이 막 다 녹아내린 것이죠.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그 가난 족속들은요, 전부 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대적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기생 라합만큼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 왜 이런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까?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비롭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성질을 내고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구나, 구원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이제 그것이 눈에 보이기,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살아계신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 조금씩 조금씩 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해 주어도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 모든 족속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생 라합은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저들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나도 언젠가는 저들 가운데 가고 싶다, 이러한 믿음이요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교회 다녔습니다. 언젠가는 교회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서 요만한 믿음의 그 자국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자라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었겠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니던 것을 보면서, 친구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나가야지. 여러분, 그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라합은요, 그 순간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도 이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왕이 병사들을 보내서 물어보았죠. 끌어내라. 네 집에 있는 두 정탐꾼 끌어내라. 근데 라합이 감히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거짓말하다 들통이 나면요, 그는 죽습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목숨을 건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입니다. 입술에 발린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신앙, 결단,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결단을 내리면요, 행함이 따라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입니까?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이 입술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 우리의 이 마음 사로잡아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요, 기생 라합이 생명을 걸고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결단을 딱 내렸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 낳고 헤스론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 바로 그 기생 라합을 말합니다.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에게서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 왕의 후손에 누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라합의 후손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기생 창녀였던 라합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저 영원한 용암불과 같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될 그 기생 창녀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내비게이션은요 두 정탐꾼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것 그거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정확하게 책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를 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 자녀다 내게로 오라 너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겁니다. 그냥 우연히 나오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드림길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결단의 시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 못해서 오셨든지 어쨌든지 이곳에 오신 처음으로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권사님들도 눈 다 감으십시오. 자, 그분들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믿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